그러면 천국 잔치에 참여하자였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여기다가 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1월 달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 받는다라고 1월 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사는데 영혼을 삼하는 삶을 살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2월 달에는 우리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실제 삶 속에서는 서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삶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삶을 살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청지기의 마음을 항상 갖고 살자. 내가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아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그것을 조금 아주 0.01% 느꼈습니다. 어느 자매님이 제 얼굴을 지지는데 얼마나 힘든, 지금 오늘 처음으로 화장했습니다. 화장해서 내 일생에 처음으로 화장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저는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요. 부끄러워서 아니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쳐다보고 좀 멈칫해요. 이 사람이 무슨 병든 게 아니냐. 멀쩡한 사람이 온 얼굴에 새카맣게 물들여 놓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놀릴까 봐서 흰색으로 화장을 잔뜩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향기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 잔치에 이제 참여하는 준비를 좀 해보면은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다음 주는 다른 교회들은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라고. 그런데 뭐가 부활인가요? 뭐가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부활했다. 우리 삶이 지금까지 삶에서 주님이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하고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정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버려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잔치에 대해서 우리 혼인 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데 우리 본문은 혼인 잔치의 비유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읽었듯이 임금이 혼인 잔치를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개설하고 청하로 모든 사람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함을 받은 사람이 오기를 전부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들을 다시 보내어서 이제는 또 초청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상업차로, 한 사람은 우리 자기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화가 나서 그 마을을 불사르고 다 진멸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근동 지역의 혼인잔치 배설할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근동 지역에는 미리 참석할 자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이러한 관습에 따라서 임금이 종들을 시켜서 이렇게 초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초청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사거리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들을 데려다가 잔치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잔치자리에 채웠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이 비유에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유구무원이었다. 왜냐하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이제 앞으로 말씀 안에서 보면은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우리 잔치에 초청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이 독생자를 영접하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아주 칼빈이 말한 것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초청을 하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아니할 수도 있듯이 우리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거나 예수를 영접지 않고 멸망하거나 하는 둘 중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거면요, 잘 아는 사람들을 초청하지요. 아마 10월 15일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결혼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결혼하려고 하니까 이제 초청을 대상을 이제 정한다고 저한테도 친구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듯이, 예, 여기에 마찬가지로 아는 사람들, 내가 누구 아는 사람을 초청을 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분이 있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잔치 자리에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왕이 할 때 어떻습니까? 경쟁하거든요. 돈이 많고 권세가 있는 자들이 초청하게 되니까. 옛날에 내가 아는 사람은 한국에 사는데 700명이 혼인 자리에 초청이 되었답니다. 한 500명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700명이 오니까는 준비한 것이 아주 힘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적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초청하는? 하나님께서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높은 분이죠. 저는 이제 옛날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쿠데타해가지고 대통령 되었을 때 청와대에 초청하는데 각 대학 총장들을 초청하는데 그렇게 초청장이 왔습니다. 올 때는 전부가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구두는 검은 것을 신고 아주 그 명칭을 딱딱 줍니다. 그렇게 해서 청와대에 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총장들이 분하게 전부 그 장례식에 가듯이 하고 가는데 와, 입구에 딱 도착하니까요. 기관단총을 든 군인들이 쫙 지키고 있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점검하면서 초청했다라고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초청하는데도 이렇게 총을 들고 위험을 가진 자냐 아니냐 따지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아주 생각해 보면은 참 떨리는 마음으로 그 초청할 준비를 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를 초청하시면 하나님의 그냥 일반적인 것, 당연히 초청할 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섭리와 경륜이 있다. 경륜은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입니다. 그 경륜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미리 그 사람들을 정해 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 보낸 독생자를 우리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을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이 아주 섭리와 우리 경륜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깊이 생각하고 가깝게 우리 지내려고 했던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초청은 바로 복음이다. 그러면 나를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 우리를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 초청장은 어떤 종이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직접 여러분의 개인에게 보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당신 죄를 대신 할 테니 당신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자녀로 삼아 양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하는 확답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즉갈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받아주셔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자료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8장 16절에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에 응한 사람만이 잔치의 기쁨을 누립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 초청하는 그런 이유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지만 그두 번째는 초청형한 사람만이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초청을 했어도 응답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본문 말씀 14절에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청장을 아무리 많이 보내도 응답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든지 다 초청을 했지만은 우리 응답을 거기에 가겠습니다 해서 함께 참여하는 자가 기쁨을 누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복을 거기에 응답했으면 당연히 예복을 입어야 돼요.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니까 정말 덜덜덜 떨면서 검은 옷에다가 전부 다 입고 그 삼엄한 경비 속에 뚫고 가는 총장들, 대학의 총장들이면은 학적으로도 인성적으로도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러한 예복을 갖추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만나려고 하는 그 예복을 입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잔치에 초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예복이 무엇인가요? 근동 지역에서 또는 부유층이나 왕실에서 잔치를 배설할 경우에는 초대 손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우리 관례였다고 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니까 2장 18절이죠.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었다. 큰 상을 주는데 큰상 주는 것은 예복을 옷을 지어서 준답니다. 그러니까 그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줄때 거의 의복을 준답니다. 옛날 그 높은 사람들이 왕 임금들이 잔치에 초청할 때는 그래서 보통 때에는 그 의복을 만드는 거 우리 저 구약 옛날 우리 왕실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옷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옷을 만들잖아요. 왕의 옷, 뭐 왕자의 옷, 높은 사람의 옷 전부 만들지. 그 준비한답니다. 그래서 초청한다면 그 옷들을 준비한 것을 보내준다고 하는 것이 예, 그들의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하시기 위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수군이를 바로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초청하는 초청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혼인잔치, 베푼 혼인잔치에 우리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복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내려 보냈는데, 그 입지 않고 간다고 하면은 오늘 보니까는 손과 발이라고 했습니까?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다가 던지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유구무원이랍니다. 유구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걸 아무리 선한 자나 악한 자를 초청했지만은 그 임금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고 그 잔치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천국 잔치에 동참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참 우리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첫째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천국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를 알게 될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담대하게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본성시킬 수 있는 믿음의 군병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첫째로 유대인들을 향한 선택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했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정말 수요가 많아서 초청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수요가 적고 또 여러 가지 뭐 권한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적은 수요와 그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 백성이 어떻게 정말 부흥하고 확장되어서 번영되었느냐. 아브라함의 자손 몇개안 됩니다. 열두 지파가 번성해서 75명의 애굽에 들어가서 200만 이상의 사람이 되어서 나올 때한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둘째는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살피게 하는 우리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도 된다고 두 가지 의미가 우리 천국 잔치를 베풀한 비유에 대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멸을 당하는 자들이다. 만약에 천국 잔치에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진멸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특별히 이민오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사느냐, 어떻게 폐임원을 내느냐, 어떻게 차값을 내느냐 하는 등등의 걱정하다 보면은 교회에 나갈 시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내 의식주에 시간을 뺏기고 나니까 교회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힘들게. 정말 일하다 보면 집에 들어가면 쓰러져서 그냥 잠자고 아침 일어나서 또 참석. 이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과 교제라고는 것. 옛날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민 생활을 가는 가운데는 하나님도 잊어버렸고요. 정말 내 육신도 잊어버릴 정도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해산하는 여인에게 고통이 오듯이 정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님 나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군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준비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 아마 저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겨야 된다. 뭐에 합당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적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부하 명성을 쌓기는 쌓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 않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르겠어요. 나는 물질을 쌓고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고, 그런데 뭐가 그게 필요하냐? 죽음은 흙으로 돌아갈 건 뭐가 그러느냐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정과정 인간으로 이 땅에 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갈 때 그 고통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는 분명히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원에서 부활시켜서 썩을 것으로 된 그 육신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삶,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살던 심령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체로 변화되었다고, 부활체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해 사는 것은 바로 그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군병이 되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핑계할 말이 없다. 유금무원이라고 그랬어요. 핑계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바빠서,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자녀를 돌보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변명할 필요 없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지금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선포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산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자체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된 것처럼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거리에서 어중이 떠중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어느 자든지 그냥 다치는 대로 다 불러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는 아주 전부 택함받은 사람이 온 건 아니거든요. 여기 어중이 떠중이 다 있는 거예요. 정말 심령이 악한 자, 저처럼 신령이 약한 자도 여기에 들어오고 와서 감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서 있는 이 모습도 여기에 있다고요. 그러나 이곳에 들어와서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그러한 악한 자나 선한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양육받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사랑한 자녀라고 인침을 받은 예배소서 1장 13절에 있는 성령으로 인쳐 주신 거란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항상 믿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일어나면서 주여 나를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에다가 엔티바이오틱인가요? 그 크림을 잔뜩 발려놓고 저녁에 반드시 누워서 움직이지도 않고 잠을 일주일 동안에 버릴 수 있습니다. 보통 10시에 잠을 자는데 뭐 잠은 들어요. 잠들으면 뭐 얼마 지나는데 얼마 지나고 보면 이거 이쪽에 벽에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반드시 하다.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잠자도 반드시 잠자다 보니까는 허리도 아프고요. 발도 뻗어야 되는 것도 이상하고. 이삶 자체가 완전히 불안한 상태로 일주일 동안 지나봤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지금 사순절을 하고 딴 사람들은 뭐 금식도 하고 하는데, 금식도 못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기간을 주어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손과 발목에, 못을 박혀가지고, 피를 흘리던 그 고통, 얼굴을 찢을 때, 아, 정말 나는 조금 느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해보기도. 물론 내가 좋아지려고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와, 후회하게 됐어요. 내가 왜 드디어 검은 걸로 살 일이지. 그렇게 했을까라고, 했는데, 감사하지 못한다고요. 내 스스로 자신이. 우리 집사람이 저를 개줬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스스로 불평한 적이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제 자신이. 뭐든지 주는 건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고통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어둠이 있으면은 밝음을 바로 깨달을 수 있으니까 어둠을 기쁘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좋은 일만 있다고 하면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이 공기에 호흡하지요. 물을 먹지 않아도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를 정도로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2분 동안만 여러분이 코, 입을 막고 한번 계셔보세요. 얼마나 내가 호흡하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인가. 저녁에 잠자면서 입이 코가 막혀가지고 금방 죽어가지고 제가 콕콕콕콕콕 해가지고 금방 죽었어요. 옆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간 청소를 하고는 그게 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러한 과정이 몇십 년을 그러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옆에서 어떻게 잠잤을까? 어떻게 잠잤을까? 그 과정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감사한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우리의 삶 현재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한다고요. 항상 저에게 도전을 주는 건 그거더라고요. 없는 자리를 보면서 항상 좀 불평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인지 알수 없어요. 없는 사람이 내가 백날 설교하면 뭐가 들린다고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다고요. 그 나쁜 설교를 앉아 계신 분들이 듣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 보니 정말 아찔아찔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걸로 끝나면 되는 거거든요. 회개하는 그 믿음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가 너 같은 놈을 위해서 내 자녀를 너에게 보내줬지 않느냐. 아들까지도 보내주는데 너까지 너는 너 너가 중요해서 내가 그런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느껴보면 얼마나 그런 핑계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냐? 저는 오늘 교훈을 여기다 적었습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복음을 통해서 받았다면은 응답해야 하며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심판의 부활밖에는 할수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한 생명의 부활을 여러분이 모두가 하기 위해서 매일 매순간 힘써야 되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 하는 거예요. 초청에 응답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내가 너에게 준 생명 호흡 내가 거둬가겠다 하는 거예요. 진멸한다는 것은 주신 호흡을 생기를 거둬가시는 거거든요. 아찔해요. 내 생기를 거둬가면 난 어떻게 될까?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집사람과 같이 이야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85살만 되면 하나님께서 싹 불러가버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속썩이지 아니하고 얼마나 좋을까? 85세까지만 살면 정말 감사한 거잖아요. 특별히 저의 가정은 그렇습니다. 할아버님이 39에 돌아가셨죠. 큰아버님이 39에 돌아가셨지요. 우리 장인이 37인가요? 37에 돌아가셨지요. 모두가 다 빨리빨리 다 가셨다고요. 어머니가 69세인가요? 그렇게 돌아가셨지요. 아버지가 78세까지 했어요. 좀 제일 오래 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일, 저희 형제, 아버지 형제 중에서 제일 오래 사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둘이 넘었는데, 와, 얼마나 오래 살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 가면 이런 둘이라고 생각 안고 있거든요. 오늘 어떻습니까? 분칠하니까 더 젊게 보입니까? 참,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알수 없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전부가 아니거든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앞을 알지 못, 뒤를 알지 못, 옆을 알지 못, 분별할 줄 몰라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혹시 주지 아니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이 모습이 들어있다가 그냥 의자에 앉아서 아니 밤에 잠자다가 싹 풀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참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 언제든지 저 불러가십시오. 그러면은 아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면은 참 너무나 고마운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복을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그 영접이 참 기쁨의 영접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 여러분 초청합니다. 그 예복 주시는 거예요. 예복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매일 매순간 노력하는 자에게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질 수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되겠다. 마지막 초청을 기뻐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을까? 내가 세상에서 좀 보다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살다가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매 순간 왜 나를 이렇게 절제시키고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이라고는 과정을 거쳤을 때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고통이라고 하는 것, 현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여러분이 받는 것을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초청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살자는 것입니다. 매 순간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것 어떤 마음입니까? 기쁜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힘들고 어렵다 하면은 여러분이 과거를 쭉 통해서 보면서 가장 기뻐한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이 힘들면 종이를 한 장 내놓고요. 내가 힘들었던 때, 내가 기쁜 때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두 장을 놓고 기뻐하는 일, 내가 힘들었던 일을 쭉 적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많았던가 하는 것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힘들었던 것은 네, 발판을 줬으니까 이건 태워버리시고 기쁨을 가진 것을 갖고 와 주님이 날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천국 잔치에 모두가 여기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하나님의 나팔